찬송가 288장, 2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2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가신 하나님의 말씀 어제와 동일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함께 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은 보통 모나리자나 최후의 만찬 같은 작품을 떠올리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코르 천재 화가, 천재 미술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미술이나 예술 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모나리자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은 뭐 한 번쯤 들어봤고 또 알고 있을 만큼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술 방면에 남긴 업적은 대단합니다. 이 천재 화가, 천재 미술가라는 말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이 다빈치의 천재성은 정말로 대단한데요.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만이 아니라 사상, 과학, 의학, 역사 등 여러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한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 다빈치는 일평생 비행기구를 만드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축제나 연극 도구로 날개에 달린 기계 장치들을 설계했으며 이런 장치들을 군사용으로 활용할 보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1494년에는 그 공기역학과 기계장치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정교한 글라이더, 글라이더 모형을 제작해서 시험 비행을 시도했는데요. 이때 만든 도형과 그 스케치한 글라이더 모형은 훗날 인류가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나는데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믿고 의심하지 않았던 천동설 대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하기도 했고 또 인체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인간의 두뇌와 신체 구조를 파악해서 오늘날 해부학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날 현대인들이 타고 다니는 이 자전거와 거의 똑같은 그림을 정말 보면은 오늘날 자전거라고 해도 뭐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정말 거의 똑같은 그런 자전거 설계도와 심지어 고도로 치밀하게 계산된 잠수함 설계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분야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 사람을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은 많이 있지만 다빈치처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정말로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천재 중에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왜냐? 어린 시절 다빈치는 고아라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의 따돌림을 받는 소극적인 아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다빈치는요,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겁낼 만큼 아주 대단히 소심한 아이였고 너무나 쉬운 일도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는 아주 심약하고 나약한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잘것없고 심약한 어린 다빈치를 키웠던 그의 할머니는 다빈치가 집을 나설 때마다 매일 아침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여 줬다고 합니다. 얘야, 걱정 마라.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이 다빈치를 향한 이와 같은 할머니의 위로와 격려의 말은 할머니가 숨을 거두던 그날까지 단 하루도 걸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다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대단한 일인데요. 어제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슬픔의 존재에서 기쁨의 존재로 바꿔주시는 그 구체적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즉,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슬픔의 존재에서 기쁨의 존재로 바꾸어 주신다, 변화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슬픔의 존재에서 기쁨의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구체적인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슬픔의 존재에서 기쁨의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그 핵심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할머니가 했던 위로와 격려의 말이 다빈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슬픔의 존재에서 기쁨의 존재로 완전히 바꾸신다, 변화시키신다 이 말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슬픔의 존재에서 기쁨의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중에 먼저 두 번째는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주시는 겁니다. 즉,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을 슬픔의 존재에서 기쁨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 같이 본문 1절, 본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예, 지금 읽은 이 1절 중반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온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이 표현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대하 36장 22절에 나온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가리킵니다.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바로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슬픔의 존재에서 기쁨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간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대하는 순간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때까지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면서 겪어야 했던 서러움과 고달픔과 치욕스러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역시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한 그 순간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본문에 나온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슬픔의 존재에서 기쁨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이들의 상처난 심령이 치유함을 받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약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또 영혼의 곤고함도 고쳐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경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어그러지고 삐뚤어졌던 자신의 그 마음이 고침을 받았고 또한 더 나아가 그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자기가 갖고 있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다고 예수님께 아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것은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난 심령과 또한 영혼의 아픔까지 고쳐주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된 우리들을 슬픔의 존재에서 기쁨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슬픔의 존재에서 기쁨의 존재로 고쳐주시는 세 번째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즉, 진정한 자유를 주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을 슬픔의 존재에서 기쁨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죄에게 매여 있고 그리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셨고 그리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을 슬픔의 존재에서 기쁨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인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난 심령과 또한 영혼의 아픔까지 고쳐주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된 우리들을 슬픔의 존재에서 기쁨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것,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슬픔의 존재에서 기쁨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것, 이 사실을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날마다 슬픔의 존재가 아닌 기쁨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전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슬픔의 존재에서 기쁨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 우리는 슬픔의 존재가 아니요 더 이상 슬픔에서 헤매는 존재가 아니요 기쁨의 존재라는 사실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난 심령과 영혼의 아픔까지 고쳐주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된 우리들을 슬픔의 존재에서 기쁨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주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슬픔의 존재에서 기쁨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 각자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분명히 새기고 날마다 슬픔의 존재가 아닌 기쁨의 존재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